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앞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썼으나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때문에 또 넘어지고 고민하며 도우심을 구하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 주께 예배드립니다.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린 계속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잠시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모범이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해지기 위해 그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영적 예배를 잘 정돈해 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진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수십만의 사상자가 날 때마다 사람들의 비슷한 반응을 봅니다. 저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그래. 저 땅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우리나라 안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걸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근거로 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의 근거가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근거는 인과응보이기에 어쩌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이 사셨던 그 시절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주님의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도 총독이 로마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몇몇 갈릴리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여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 때문이죠 라고 예수께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반복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화를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죄가 많고 다 죄 때문에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했던 착각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참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이 선민의 근거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근거가 있다라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나은 의의나 도덕이나 열심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었죠.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제일 작은 연고라. 너희가 너희의 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높일 것을 기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무언가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남들과는 조금도 다른 부분이 없고 그저 동일한 죄인이지만 먼저 부르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그분의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려가시는 여러 성도분들의 동일한 반응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렵다였습니다. 청년부의 몇몇 지체들은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바꿔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기가 어렵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왜 어렵죠? 왜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죠?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점점 낮아지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낮아지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높아져가지 낮아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앞에서는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에 성령을 힘입어 그 말씀 앞에 서면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더 깊이 절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자기 자신은 누군가를 낮게 여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흘려내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극기나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한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유업으로 주셨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선함이나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갈 때 지으신 인생들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영적 예배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따라 해석을 해본 결과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단어임을 우린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예배라고 하면요,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진,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떠올리기 일쑤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그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구현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러니까 섬김의 삶, 헌신의 삶, 만족하는 삶, 겸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본문을 통해 배운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나와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같은 의미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논리,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백보양보해서 문턱을 낮추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선물도 주기도 하고요.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신대원 교수님이 마지막 졸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온데간데 빼어버리고 단지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논리가 교회의 운영 방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로 가는 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이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살았다가 뭐죠? living. 영어에는 liv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는요, 제물은 sacrifice인데 원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살았으나 죽은 제물, 그러니까 living is dead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만 나오셔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제물.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았으나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는 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계는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두 번째 단계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를 이루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 했던 모든 설교들의 종합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흔히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이던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양보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놀라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예수 믿고 변화되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고 말하듯이 본문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삶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바뀌어야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신년 때마다 해돋이를 보러 가서 뜨는 해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하고 결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결단을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해도 안 보러 가잖아요. 더 이상 그 앞에 가서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주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안팎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새 창조물, 그리스도의 새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 그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교통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다. 세례를 받게 함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로마서에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임해서 새 마음으로 너희를 바꿀 것이라고 에스겔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마음의 할례, 세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 한번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기억하십니까? 어버이 노래 기억나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어버이 은혜.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조회 시간에 서서 어버이날만 되면 불렀거든요. 처음 부를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물론 어릴 때 크게 감동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온 마음을 다 부르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헛노래가 되잖아요. 2학년 때 부르고 3학년 때 부르고 4학년 때 부르고 5학년 때 부르고 6학년 때 중학교 가서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요.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새 아파서 뜬 눈으로 새벽까지 아이 곁에서 지내본 사람들이 다시 이 노래를 부르면요, 헛노래인데 새 노래가 됩니다. 왜죠? 그 본질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를 때 그 옛날에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에 우리를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가면 더 새로워지죠.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길렀는데 그 부모님이 긴긴 밤들을 홀로 보내시며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기억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잘 무시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가 되어버리죠. 노래는 헛노래인데 그 노래를 통해 노래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노래 한 곡도 그 의미를 깨달음에 따라 새 노래로 변모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의 본질의 의미를 깨달아가면 새 피조물이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새 창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당신의 사랑으로 입히시고 그 다음 동일하게 훈련하시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요. 우리 인생에 광야의 학교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마 그 출애굽 지도를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육지로 가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도 없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을까?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광대한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제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밖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내 광야 가운데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300m 이상 되는 구간들은 매우 가파른 구간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노년의 모세를 왜 그 높은 곳으로 불러 올리셨습니까? 등산 좋아하셔서요. 높은 곳에 올리셔서 맑은 공기 쐬가지고 길을 받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돌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그 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겁니다.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것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중시조로 부르셨던 노아 기억나시죠?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며칠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그 물로 멸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려면 긴 시간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에 아무것도 없이 떠서 며칠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 가운데 그들을 두신 횟수가 얼마였죠? 1년하고도 14일이었죠. 굳이 왜 기식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 긴 시간 방주 안에 두셨을까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주는 지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추산 15만 이상이나 되는 동물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고,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을 날마다 치워야 하는 고역이 기다리는 방주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개 한 마리 짖으면 온통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물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신선한 야채나 채소가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반복되는 노동과 열악한 환경 그 자체가, 아니 어쩌면 혼란의 도가니가 방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구조를 통해 왜 그 긴 세월을 그들을 그곳에 두셨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방주에는 위로 뚫린 창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같은 방주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방주 안에 그들을 두신 거죠. 그 시간으로 인해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아의 뒷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그렇게 고정되었던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노아였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가 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죽합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딱 1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것도 동굴에서 지내게 하시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게 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한 하나님이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의 표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코스였잖아요. 여러분, 시내 광야가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있어요. 그죠? 애굽이 죄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생명의 상징,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영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옛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아야 할 것을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어렵죠?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요, 일면식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이루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주님 그분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기본을 전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혹은 물론 로마서를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함께 쓰고 있는 서신서들 함께 읽으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설명들은 중략이 되어 있고 어떤 설명들은 거기에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동시에 쓴 서신서 몇 편만 함께 읽어보면 로마서는 기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운 책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만 인생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의 시냇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의 최종 단계를 오늘 2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를 이루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밝히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굉장히 명백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무엇이 명백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된 비전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함께 다 공유를 했잖아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비전,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퍼주고 무조건 그를 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밭 귀퉁이를 통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되 그를 독립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 안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요셉도 그 긴 세월, 그 고통과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며 자신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를 판 그 형들, 여전히 자기와 베냐민만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바르게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도 깨닫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실천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나오는 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 푹 빠져 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은 삶이 있다면 제거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도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개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6장은 인사말로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13장, 14장, 15장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로마서가 이해가 안 갈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라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다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뜻이 가지고 있는 말인데, 금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라는 건요, 너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들 생각을 구별해 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제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했잖아요. 내 삶 속에 선하지 않고 악한 습관들, 계획들, 방법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 기뻐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부분들이 있다면 뜯어내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 군대에 장성이셨는데, 이제는 장성이 됐죠. 그 시절에는 장성은 아니었고 아마 그냥 그 고급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술을 드셨어요. 거의 이분 곁에 가면 술 냄새가 풍기지 않을 정도의 날이 없었는데, 토요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주일 아침만 되면 그 술이 완전히 깨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군대 교회를 가는 거죠. 군대 교회는 모든 장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곁에 장교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야, 그럴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오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술 먹는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죄까지 못 짓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긋나셔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어디 수양회를 갔다가 목사님한테 술을 한잔 마셔도 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대답이 또 걸작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술을 마시셔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뜯어내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구분해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나 직분자나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청사항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분별하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뜯어내고 제거하고 가꾸어 가고, 하나는 입증하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으로 입증하고 증거를 해 나가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쇼 윈도우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삶을 입증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어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면 우리는 이제 신앳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탈피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신자다운 삶을 된다 하는 생각 끊어내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배드린 대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자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입증해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변혁이나 교회의 변화를 외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과 나라와 교회는 변합니다. 왜 우리는 적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 그 영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신앳과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의 다른 부분이 없지는 않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안과 밖이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더욱 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하나님 바라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